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한글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이 then 그리고 나서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즉 오늘의 본문의 사건은 앞에 있었던 사건과 연관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수십 년간의 애굽에서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무후무한 최고 최대의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속에서 400수십 년 동안 이상 자라다가 마침내 퇴원을 한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출애굽은 우리나라의 광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에 의해서 30수년 동안 압제를 받았을지라도 우리는 우리 땅에 살다가 주권을 되찾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400수십 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다가 거기서 나와서 다른 민족이 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홍해를 건넌 것이 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다 함께 노래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장 먼저 노래한 것이 하나님은 높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던지셨다고 했습니다. 말은 단지 재산의 척도만이 아니라 당시의 말은 군사력과 직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왕들에게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군사력이 크다고 해서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나에게, 즉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단지 군사력이 강해서 전쟁에 이긴 역사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들이 군사력이 오히려 강했을 때는 패배했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를 부르면서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그 400년간의 노예 생활을 보여주는 단면과 같습니다. 당시 애굽의 감독관들이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일하는 것을 관리 감독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말을 타고 다니면서 그 위에서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운다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보이기만 하면 그 위에서 채찍을 휘둘러댔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상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홍해를 건너고 나서 그 사실을 생각하니까 그 말탄 자들이 바다에 수장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적 적이었던지 그들은 이렇게 노래했던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즉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불렀던 노래에 이어서 미리암과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그 답가의 형식입니다.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래와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를 보면서 문득 그 옛날 가요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 하춘아 씨가 불렀나요? 그 잘했군 잘했어라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영감에 불러 뒤뜰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기에 내 영감이라지. 2절이 이렇습니다. 마누라 왜 그래요? 외양간 메어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친정집 오라버니 장가들 미천으로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기에 내 마누라지. 이 모세를 비롯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부른 노래와 미리암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부른 노래는 이와 같은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미리암이 불렀던 노래 속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격이 있습니다. 미리암은 모세와 그의 형 아론의 누나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버려질 때 따라가서 바로의 딸에게 유모를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미리암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려면 어느 정도 시근이 들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랬기에 미리암은 모세보다 최소한 10살은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부른 이 노래는 90세를 훨씬 지난 할머니의 노래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이기도 하지만 지난 40년 동안 잊혀진 동생 모세를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불러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또 당신의 통로로 세워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격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잊혀진 존재로 그냥 그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세를 부르듯이 다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라고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40년 동안 거쳐야 했던 그 광야의 생활을 보여주는 축소판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는 교과서의 요약판이기도 합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를 건너서 스루 광야로 들어가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홍해를 건넌 그 감격으로 평생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다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든지 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임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어떤 일, 내가 내 실력으로는 결코 내가 다닌 대학을 들어갈 수 없었는데 어떻게 시험을 실력으로 본 것도 아닌데 잘 봐서 그 학교를 가게 되었다든지 내가 승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승진이 되었다든지 내가 결코 돈을 벌 수 없었는데 벌게 되었다든지 아니면 의사도 포기한 질병 앞에서 모든 손을 놓아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고쳐주셨다든지 그런 일들 앞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도 거기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또 얼마나 감격적이었던지 거기다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장막을 짓고 거기서 살자고 했습니다. 사실 그들 자신들을 위한 장막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내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를 내려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넌 그 시점에 머물 수가 없는 것은 그곳이 그들이 가야 할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22절에서 인도하다라는 나사라는 단어는 말뚝을 뽑다는 뜻입니다. 유목민들은 짐승을 몰고 다니다가 좋은 목초지를 발견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말뚝을 박아 장막을 치고 그 목초가 없어질 때까지 거기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목초가 다 없어지게 되면 다시 말뚝을 뽑고 장막을 걷고 짐승을 몰아서 또 다른 목초지로 가게 됩니다.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단어가 인도하다, 그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도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에 우리는 그곳에 말뚝을 꼭 박고 살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뽑아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뽑으실 때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한 줄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께서 말뚝을 박아라 하면 거기에 박고 말뚝을 뽑으라고 하면 뽑고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국에 있던 말뚝을 뽑아서 제네바에 박게 하셨습니다. 외국에서 살게 해달라고 한 번도 기도한 적이 없고 외국에서 사역하게 해달라고 한 번도 생각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비로소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깊이 각인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생각하기를 이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 인간을 한국에 그냥 뒀다가는 이 세상을 보는 시야가 너무 좁아서 제대로 목회하기가 어려워서 보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로 하여금 말뚝을 박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의 대부분은 우리 교회를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말뚝을 박게 하셨겠습니까? 어쩌면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면 이 인간은 제대로 신앙생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받게 하게 하신 것은 아닐까요? 정말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는 여기에 말뚝을 받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갈 것을 결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홍해 옆에 말뚝을 박고 싶은 마음을 접고 모세의 인도로 수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당일에는 또 어쩌면 그 다음 날에는 그 홍해를 건넜다는 그 감격 때문에 그 눈물이 물이 되어서 물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이 되어도 전혀 물이 나타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앞에 크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이시라면 이 정도쯤 되면 하늘에서 보슬비라도 내리든지 아니면 작은 실개천이라도 보여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3일이 되어도 시내나 연못은 고사하고 생수를 파는 것도 없었습니다. 29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은 마침내 마라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장막을 치게 한 곳입니다. 거기에 그토록 기다리던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마라 앞에 작은 글씨로 일이라고 되어 있고 아마 아래에 보시면 쓴 것이라고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곳곳의 지명들은 그곳에 무엇이 있었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따라서 명명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남에 가면 압구정동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조선 초기의 그 문신이자 장군이었던 한명회가 지은 정자가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압구정이라고 하는 것이 한명회의 호입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합정동은 과거에 이곳에 조개 무덤이 있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합정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홍해를 건너서 사흘 길을 걸어서 물이 있는 곳까지 도착했는데 그곳 물을 먹어보니 써서 먹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곳의 이름을 쓰다는 의미로 마라라고 지었습니다. 마라에 쓴 물을 먹어본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을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이스라엘 자손들은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 물을 먹을 수가 없네 좀 우리에게 먹을 만한 물을 주시지 이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그 원망하다는 그 단어는 불평하다 고집부리다의 뜻도 있지만 투숙하다 밤을 새다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밤을 새워가며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대역사와 같은 기적도 그 효과가 3일을 넘기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하나님의 기적이다라고 느껴질 만한 것을 보여주시기만 하면 평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다 정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 사건은 도저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일들을 겪습니다. 정말 그때는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고 나면 그것이 혹시 우연이 아닐까? 그냥 내가 한 거지 뭐.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 각자가 아무리 엄청난 경험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홍해의 효과가 3일을 넘기지 못했다면 우리가 경험한 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을 오랫동안 지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 기적이 그것을 지탱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을 새롭게 해석해주고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붙들어야 할 것은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으로 밤을 셀 때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음 있는 힘을 다해서 소리 지르는 것으로 밤을 샜습니다. 그것은 단지 모세가 큰 소리로 기도했다는 것이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만큼 처절하게 기도드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그것을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그 나무가 어떤 종류의 것인지 또 그 나무의 크기가 어떠했는지 그러한 것은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통해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25절 상반절을 늘려서 한 이야기로 설명을 드리면 그것이 바로 룻기입니다. 사사시대에 나오미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아들이 둘 있었는데 말론과 기리온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살던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이웃 나라로 잠시 피난, 잠시 이민을 갔습니다. 갈 때는 단기 이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이내 장기 이민으로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민 생활 10년 만에 남편 죽고 두 아들마저 죽고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과 두 자부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에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풍년을 주셨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고 돌아오는데 중간에 한 자부였던 오르바는 되돌아가고 룻만 함께했습니다. 1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본 베들레헴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반응과 또 그에 대한 나오미의 답변을 룻기 1장 19절 20절 이렇게 증가합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베들레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저 사람은 나오미가 아냐 하는 말에 나오미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뜻이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즉 나오미의 말은 나를 기쁨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괴로움 속에 사는 사람이라고 불러주십시오 라는 의미입니다. 지명이었던 마라가 사람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흔히 이 룻기는 어버이 주일에 단골 본문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나 룻기는 효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윤리 교과서로 만드는 것입니다. 룻기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의 타락과 회복하심의 축소판입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떡집이었던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의 뜻이 병약하다와 상실하다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든 아무리 큰 것을 갖고 있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결국 약해지고 결국 모든 것이 사라지고 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나오미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상실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게 나오미는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마라의 쓴 물을 나무를 통해서 달게 하셨듯이 마라와 같이 쓴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단 인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마라를 지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한 엘림을 27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도착한 엘림에는 물샘이 12개 있었고 또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12와 70은 완전수를 상징하기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어진 완전한 휴식처라고 말하기도 하고 물샘 12개에서 12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종려나무 70그루에서 70은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엘림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또 엘림을 생각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 하와이 같은 그런 섬이나 아니면 오아시스를 떠올릴 것입니다. 제게도 그런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더욱 제게 많이 떠오르는 엘림은 제가 신대원 3년 중에 2년 동안 살았던 기숙사가 떠오릅니다. 대학교 4학년 때 신대원을 준비하는데 기숙사에 들어가지 않으면 살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 입학하기 전에 알아봤더니 그 학교에는 기숙사의 시설이 작기 때문에 서울과 경기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아예 기숙사를 신청할 수가 없고 그 외 지방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신청한 사람들 중에서 성적순으로 기숙사를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 전세 없고요. 또 사글세 낼 돈도 없어요. 하나님, 제게는 합격이 문제가 아니라 제 마지막 마지노선은 기숙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전 있을 곳이 없기에 기숙사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그냥 학교를 다니지 말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협박하는 기도를 참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행히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고 그 기숙사에는 4명씩 살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입학은 했지만 그 기숙사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 언제나 한 명 아니면 두 명씩 같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미안해하지 않도록 그들 중에 한 명을 방장으로 세워주기도 했습니다. 그 신대원에 들어가서 처음 1년 동안은 샤턱이라는 기숙사에서 1년을 살았고 그 다음 2년 동안 산 기숙사의 이름이 엘림입니다. 그 엘림 기숙사 방 안은 좁은 통로가 있고 그 양 가쪽에 2층으로 된 철침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벽 쪽에 그 책상 4개가 있습니다. 그렇게 4명이 사는 곳입니다. 그때도 당시 굉장히 많이 낡은 기숙사였습니다. 불을 켜지 않으면 컴컴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아직까지 그 기숙사로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올해까지만 쓰이고 내년에는 흘려서 다시 이제 건축을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엘림 하면 그곳이 떠오릅니다. 표면적으로는 참 많이 낡고 어둡고 칙칙한 곳이었지만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저를 인도하신 곳이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공부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울고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 있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감격 그 자체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까지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는 쓴 물을 단물을 나무를 통해서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엘림에서는 처음부터 맑은 물을 주셔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두 곳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간 곳이고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마라와 같은 곳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쓰게 느껴지고 또 그 썼던 그랬던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단 것으로 바뀌는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또 처음부터 엘림과 같은 곳에 거할 수도 있습니다. 공부도 너무 잘 되고 직장일도 너무 잘 되고 있고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너무너무 화목하고 그것 역시 100%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두 가지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신앙이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이 마라와 엘림 사이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하반절과 26절입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께서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살피게 되겠지만 16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양식 즉 만나를 내려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준 것, 하늘에서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한 것,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흔히 마귀가 하는 시험을 유혹, 템테이션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을 문자 그대로 시험, 테스트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약간 부족한 설명입니다. 테스트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에는 탈락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될 때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마라로도 보내시고 또 어떤 때는 엘림으로도 보내시고 만나도 먹이시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합니다. 여호와와 너희의 치료자가 동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소망이 있습니다. 인간은 경찰서, 법원, 병원에서 한없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예, 경찰서, 법원에서는 약해지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경찰이 되게 무서운데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뭐가 무서우냐고, 걸리면 돈 주면 되지. 예, 특별히 잘못한 거 없으면 경찰서나 법원에서는 주눅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는 다릅니다. 의사가 당신 암입니다. 이 한마디 지나가는 말로만 던져도 가슴이 철렁하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관계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사회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엘림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더 자주는 마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마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갑니다. 다윗에게는 골리앗이라는 마라가 있었습니다. 그 골리앗 때문에 다윗은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장인이자 왕이었던 사울왕의 추격이라는 마라들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윗은 더욱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자굴이라는 마라가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니엘의 친구들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는 풀무불, 용광로라고 하는 마라가 있었습니다. 그 용광로라는 마라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수없이 많은 마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마라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런 셀 수 없이 많은 마라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마라들을 다 걷어 주실 수도 있었지만 그로 하여금 이러한 마라들을 건너게 하심으로 그는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통로 중에 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에게는 마라도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그 마라가 없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마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치료하시고 우리와 우리 가족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전과 출애굽 후의 모습을 보면 표면적으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의 외모가 달라지지도 않았고요. 그들의 소유가 늘어난 것도 아닙니다. 또 그들의 재능이 더 많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그들의 신분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 애굽의 노예였지만 애굽을 건너고 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출애굽, 즉 우리의 구원받음이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우리에게 편안한 삶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홍해를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홍해를 건너서 이제 가나안까지 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어가야 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홍해를 건넌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바뀌어 가야 합니다. 과거에는 때도 서양에는 양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유교적인 생각 때문에 양자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데려왔다입니다. 그러나 서양에서 양자 이 개념은 상속받을 자입니다. 입양이 되고 나면 놀고 먹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자기를 입양해 준 분이 누구냐에 따라서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예, 거지가 나를 입양하면 나는 거지처럼 살면 됩니다. 또 구두 닦기가 나를 만약 입양했다면 나는 평생 구두만 잘 닦으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학자가 나를 입양했다면 좀 달라집니다. 약간 고생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 만약 침팬지가 나를 입양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타잔이 되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각오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언제나 바른 길을 가도록 교훈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어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특기가 딴 길로 가는 거 아닙니까? 바르게 가야 하는데 우리는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책망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것은 틀린 길이야. 그것은 너에게 영원한 삶을 가르쳐주는 길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책망해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책망하고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시 바르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하거나 책망하시고 또 회초리를 대시고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라 그러고 난 후에 우리를 꼭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의로 우리를 교육해 주십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함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완전한 모습으로 바뀌어 가게 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든 또 어떤 암초와 같은 것이 기다리고 있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그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치료하심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송가 384장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나게 하시네. 지금 마라와 같은 곳에 있다고 얘기해 주십니까? 먹을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 간절하게 필요한데 하나님은 아득히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우리 앞에 있는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고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그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마라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치료하심, 하나님의 고쳐주심, 그람 속에 우리가 언제나 거한다면 우리는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홍해를 건너는 것에만 기뻐하고 광야를 걷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에는 무관심하고 싫어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해를 걷는 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가까워지기는커녕 홍해가에 머물며 홍해를 걷는 것만 생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삶이 마라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잘못 인도하셨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기 때문이 아님을 잘 새겨놓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들 앞에 있었던 마라와 같은 삶의 상황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마라에 있을지라도 좌절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고쳐내시는 것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엘림과 같을 때에도 교만하거나 그것을 내가 이루어냈다고 착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치료해 주심의 결과임을 겸손하게 수용하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세월이 지날수록 우리의 삶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심으로 홍해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 가깝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